한 여성 단체에서 미스터 모범 남성을 뽑는 그런 그 컨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그 모범적인 남성을 이제 그 찾는 그런 컨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천 통의 추천서가 이 여성 단체에게로 왔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이 여성 단체에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한 명의 그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이거는 자신이 스스로를 추천한 추천서였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구타하는 법도 없으며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 몸이 규칙적인 몸에 익혀져서 영화나 비디오나 딴 것으로 시간을 축내는 법도 없습니다. 또한 제가 있는 곳은 깨끗이 청소합니다. 제가 먹은 것도 항상 청소를 해놓습니다. 주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생활을 벌써 17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 편지가 온 거예요. 추천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서는 이 여성단체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모범 남성으로 추천할 만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리고 거기 있는 확인을 위해서 연락처로 전화를 했답니다. 잠시 후 전화가 통화가 됐는데요.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양교도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싶은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뭘 물어보면 답은 항상 예수님. 정말이세요? 예수님이 가장 여러분이 존경하고 싶은 분이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존경하시고 싶으신 분이세요? 왜 꼭 두 번을 물어봐야 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고도,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예,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처럼 집이 없이 평생 살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데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집도 없이 그렇게 떠돌며 살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버지의 목수 일을 도르며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 그렇게 하찮은 잡을 잡고도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듯이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고통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까지도 여러분 자녀가 그 예수님을 따라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대답을 한 명도 아직 안 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니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통을 받는다면 여러분 교회에 다니라고 하겠습니까? 자, 이제 이미 교회에 다니는 자녀들 빼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빼고 부활의 영광, 그것에 동참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빼고 축복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사도바울 좋아합니다. 자기야 이름을 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사도바울처럼 살기를 좋아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도바울처럼 주를 위해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처럼 주를 위해 모든 자기가 가진 지식과 명예를 포기합니다. 사도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돌을 맞기도 하고요. 위협을 당하고요. 배고프고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삶을 원하는 삶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도바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원컨 원치 않건 여러분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이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이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이 여러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걸을 수 있는 그런 초이스나 걸을 수 없는 초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다고 걷고 원치 않는다고 걷지 않는 것이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질병이라는 광야를 지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라는 광야, 또 사업이 어려운 그런 실패라는 광야도 여러분 지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별이라는, 슬픔이라는, 억울함이라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그런 광야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잘 물어보는 말이 하나 있지요. 왜라는 말입니다. 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것을 참아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인내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 질문을 40년을 해야 됐었어요. 40년을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죠. 어떻게 광야를 40년을 걸어갑니까? 그것도 똑같은 광야를 매일매일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한 달 지나고 나면 저거 지난달에 봤던 건데 이렇게 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편안히 잘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40년을 그렇게 광야를 걸어야 했을까요? 오늘 신명기 8장에 보시면 그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답은요, 1절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를 지금 막 걷고 있는데 니네들이 이제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적고 있어요. 오늘 2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 그리고 16절까지도 오늘 볼 겁니다. 보면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라고 적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오로지 위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절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할 수 있을 때까지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면요, 사람들은 게을러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프라이드라는 것이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에 있어서는요. 교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교만한 사람은 정말 말이 안 통합니다. 그분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은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된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알거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너무 잘났어요, 진짜. 자신만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되고 뭔가가 잘못된 거고요. 내가 하는 것만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리고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면 아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입니다.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연못에 꽤 많은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하늘을 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그 연못에 있는 그 연꽃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새가 한 마리 날라와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 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지 않을래? 그러니까 새가 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좀 날고 싶은데 내가 기발한 방법을 생각했거든. 이 나뭇가지 한쪽은 네가 물고 나머지 한쪽은 내가 물면 돼. 그리고 네가 날라갔다가 나를 내려오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새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방법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처음으로 새의 도움을 받아서 날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다른 개구리 친구들이 우와 쟤 난다 그러더니 저 방법을 누가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우쭐한 기분으로 날더니 개구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을 열면서 내가 했지 그런 순간에 하늘에서 떨어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낮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낮춰야 합니까? 예, 교만한 것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는 오늘 3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을 위해 사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정말 먹을 것이 풍부하잖아요. 건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풍부한 만큼 게을러지고 교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자는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낮추십니다. 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낮아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고 계신다면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 앞에서 낮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두 번째, 2절 두 번째 있는 내용이죠. 뭐라 그러냐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기 좋아하는 애 별로 없습니다. 학교 가기 좋아하는 건 좀 이상한 애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가 제일 쉬워야 하는 애들 저는 정말 안 좋아해서 학교 다닐 때. 저희 막내도 1학년 들어가기 전에부터 학교 가기 싫대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 1학년 가면은 맨날 ABC 배우고 노는데 학교 가기 싫다니까 제가 황당한 거예요. 2학년이 됐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학교 가기 싫대요. 근데 여러분 왜 학교를 보냅니까? 그렇게 하기 싫다는 애한테 왜 학교를 보내요? 그냥 집에서 열심히 놀게 하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학교 가기 싫은 애를 억지로 학교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가 사회 일원으로서 또 정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좋아할까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절대 모릅니다. 눈 오는 만 되면 펄펄 눈 펑펑을 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옆에서. 여러분 그런 애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가 힘들겠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밤늦게까지 공부도 해야 되겠지요. 어떨 때는 시험을 잘못해서 뭐 시험 잘못 보고도 별로 안 저기 슬퍼하는 애도 있겠지만 슬퍼하는 애도 많거든요. 또 속상해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그 공부라는 것 아니면 학교에 대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어떤 모습들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도요 광야를 일부러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것 다 하시면서도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적인 생각과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습관,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철학,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이런 모든 것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순종하며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완벽한 신앙훈련은 없습니다. 그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실패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1%가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미국의 시골에 사는 그 산속에서 통나무집 짓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병이 약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집을 잘못 짜놔가지고 집 문 앞에 큰 바위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입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거 너무 불편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8개월 동안 이 사람이 몸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매일 나가서 낑낑대면서 진짜 1시간씩 바위를 밀기 시작합니다. 바위를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전혀 바위가 움직여진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줄자를 갖다 재봤더니 하나도 안 움직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보고 밀라는 겁니까? 헛수고했다고 8개월 동안.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너한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것은 바위를 밀라고 한 것뿐이다. 그리고 지금 너의 모습을 한번 거울에 가서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몰라보게 이 사람이 건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육도 생기고요. 매일 한 시간씩 그 바위를 밀었더니 운동이 돼가지고 병약했던 몸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고 달던 기침도 없어지고 그가 생각했던 그 모든 자기가 약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건강한 것으로 변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니라 바위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순종하면 이거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순종을 하면 내 자신이 변하는 겁니다. 환경 주님께서 원하시면 변화시켜 주시겠죠. 하지만 그 환경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변해서 그 환경을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더라도 순종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살았습니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뭐 자녀가 뭐 하늘의 별이고 뭐 그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 그랬는데 25년 동안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도 순종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이 아주 전문가입니다. 미디안에서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또한 80년을 광야에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17년 동안 광야를 누비고 돌아다닙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순종해야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그 광야를 그는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 광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입을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적들이 있었습니다. 거할 집이 없었습니다. 밤은 춥고요, 낮에는 뜨겁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만 이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 어떤 사람도 오래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40년을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들은 40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시겠다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탁월한 전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신발까지도 옷까지도 광야 생활 40년을 오늘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자라지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이 고난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원인은 많이 틀립니다. 어떤 고난은 수치스러운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떤 도둑이 그 도둑질 하려고 저기 뭐야 담 넘다가 다리를 이렇게 곁짚어가지고 쩔뚝거린다면 그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다리를 쫄룩거린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고난이 오는 그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모습은 똑같지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 자신의 부주의,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범죄해서 죽임을 당하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을 해서 성령을 속이는 죄를 보내서 그 죽잖아요. 그렇죠? 또한 이것은 수치스러운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경우예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적인 고난입니다. 이것은 늙으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기력이 쇠하여지고 병이 들게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겁니다. 이거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하고 나이가 들어서 몸이 결리고 그러는데 그걸 뭐 부끄러워해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훈련으로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요셉이나 욥의 경우입니다. 귀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이것 역시 부끄러워할 고난은 아닙니다. 넷째로는 사명 때문에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레미야처럼요. 사명 때문에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갑니다. 또 모세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살려고 했으면 이 사람들 살 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떤 고난이든지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가 고난을 불러왔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연단을 통해서 또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사명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쓰시고 영광스러운 길을 걷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신앙의 생활에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제가 결론을 얘기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4절과 7절과 10절에 계속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축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절의 내용을 그냥 읽어보시면 그 내용 자체에서 그 비법이 적혀 있어요. 명령을 지켜 그의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라. 그것이 비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성공하고 올바르고 축복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은 별개입니다. 백날 말씀을 들어도요 한 개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기해요. 그 정도 들었으면 지켜야 되는데 듣질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아담 이후의 모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래 나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 위의 모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선지자 요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내가 왜 가요? 그러고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버거운 짐을 주실 때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짐을 질 수 있는 조금 더 넓어진 어깨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 견디기 힘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주신다고 고린도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도 통각해 하시는 분도 또 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의 길을 가르게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는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다 정말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괴로움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죽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잠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사가 왜 사람들에게 수술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수술을 통해서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광야 자체가요, 그 고난에 있는 장소 자체가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도대체 거의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매일 광야를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를요. 4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1000명만 여기 지나가도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200만이 되는 사람이 시나이 반도를 계속 돌아다닙니다. 40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기도로 승리도 하는 경험도 하고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정말 가리키시고 또 멈추게 하시고 비춰주시고 가려주시고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 장소 자체가 하나님께서 매일 보여주시는 기적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자리라도 여러분 그것은 축복의 장소이고 기적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광야 생활에 아주 전문가 같은 베테랑인 모세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40년을 미디안에서 썩었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을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겠다고 난리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40년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정말 예민한 티네이지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별고생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정말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감옥에도 갇힙니다. 배신도 당해봅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형제가 자기를 파는 아픔을 통해서 그는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80년이라는 생활을 광야에서 그렇게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거의 20년에 가까운 생활을 여러분 노예로 억울함과 정말 아픔과 그 세월을 그 젊은 시간을 그렇게 여러분 보내고 싶겠냐는 거예요. 한 번에 상상해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고난이 없는 모세와 요셉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고난이 없는 모세와 그리고 요셉이 우리의 믿음의 그런 표본이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그것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쓰시는 사람들로 적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 복이 있는 일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지 않은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해결점이 있습니다. 고난이 복된 것을 아는 사람을 제가 성경에 압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쭉 늘어놓습니다. 수고에 넘치도록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 유대인들에게 40대 하나의 강함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 번 퇴장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여러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우 이거 지긋지긋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다시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2장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라.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지요. 성금요일날 고난에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겠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긋지긋 나 이거 다시는 안 해요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남은 것까지도 내가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이라는 디모데에게도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너도 같이 고난을 받아라. 나는 고난을 받을 테니까 너는 편안히 살아라가 아니라 대부분의 보험이 그렇죠? 너도 같이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어려운 일은 피해야 됩니다. 좀 더 쉬운 일을 해야 합니다. 좀 더 편안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영광과 혜택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사람들이 나에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특별히 신앙을 지키시는 분들조차도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라면 더욱더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피하고자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명한 책이 있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갈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서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바. 여러분 우리의 구원사역도요. 고통의 역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순종하며 인내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계속하다 보면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단을 메고 올 수 있는 귀한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이것만 없애주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함을 기뻐하노니 이는 얘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낮추시고 또 우리를 정말 순종케 하시고 또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따를 때 복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서요. 지금 이것이 광야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